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이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죠. 예,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두 사건은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화과 나무 사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주변을 둘러보시니까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야, 저 무화과 나무에 뭔가 먹을 것이 있겠구나 싶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본질적인 소명은 망각한 채 다른 것에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조금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상당히 풍성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멀리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셨습니다. 야, 저 무화과나무는 정말 실하구나. 저기 가면 뭔가 먹을 게 있구나. 그런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뒤져봤을 때는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였는데 정작 꼭 필요한 열매는 없다. 그런 사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보실 때 주님께서는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13절에 분명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가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3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6월이 되면 제대로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익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시기는 유월절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치자면 한 4월쯤 됐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때는요. 아직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닌 설 익은 열매가 무화과에 달려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면 이설 익은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다 익고 나면은 뭐 임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4월 달에 설 익은 열매를 따먹었다. 그설 익은 열매를 파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파가가 있을까? 설 익었지만 먹을 만한 그런 열매가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서 뒤져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꼭 완전히 다 익은 열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요, 완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요깃거리 정도 되는 파가 같은 그런 것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신 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비록 완전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열매라도 좋으니 맺기만 하면 맺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런 열매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대단한 열매, 큰 열매를 맺어야 이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작은 열매조차 없어서 책망을 듣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나는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러지 말라 막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외치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몇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전의 용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장소이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기서의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전 마당의 장사꾼들이 정상적인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웃돈을 받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구입한 재물 외에 다른 재물은 재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을 제사장들하고 나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는 강도짓과 별발 다른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것을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 이 월요일에 일어난 이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나의 나된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성전은 성전답게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답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다. 아니, 분노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나를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으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찾아질 만한 열매를 나는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는 이 고난주간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루어야 될 열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